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4절로 고백합니다. 엠마오로 엠마오로 외가시도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삭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인내성 고백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 들이면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예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왕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아와 같이 우리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함께 입술과 마음을 열어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복되는 범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의 사하심과 긍휼하심을 갈구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며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과 자유와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을 세상은 미련하다 해도 우리에게는 주가 보여주신 비밀의 소망이 있으니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이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하며 이 소망의 어둠이 발들이지 못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 쓰러지더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 우린 다시 일어나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를 따라 걷는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는 주 품에서 찬양하며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혼이 거할 것을 기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의 삶을 잘 살아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에 내 시선을 고정하여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만을 갈망함으로써 자족하며 어떤 상황에도 눌리지 않는 비결을 가지고 온전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지난 3일간의 부흥의 기간 동안 소중한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열정이 커서 내가 처한 현실과 현상과 주위의 압박들이 크게 보이지 않아 그것들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흔들지 못하는 주의 평강과 안정과 자유함으로 풍부와 비천을 내가 다스리며 내가 다스림 받지 않게 하소서. 잘 살아보려 수없이 결심하지만 내 욕심과 고집과 내 생각이 늘 앞서서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져 허덕이며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실패와 쓰러짐의 연속에도 결코 주님의 손만은 놓지 않고 붙들기를 애쓰며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드심이니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합니다. 나의 말과 행위에 위선이 느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명이 분명한 말과 행함이 따르는 신앙이 되며 해야 하는 의무감과 압박감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주를 향한 갈망과 열정과 사랑으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사는 믿음의 길 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가거나 주님의 영광 위에 내가 눌러앉는 죄를 범치 않고 마음의 동기가 순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영광으로 알며 또 그렇게 살 때 비로소 복들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라의 혼란함도 우리의 질병과 가난도, 고난과 역경도, 연약함과 관계의 문제도, 문제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 맡겨드리니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주파송과 협력 선교의 현장에 성령께서 행하시며 이삭교의 모든 목양 사역을 주께서 이루시고 군 복무와 타지에 있는 이삭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3월 9일 이삭 소식입니다. 개학 및 개강 안내입니다. 일시 및 장소 문의는 주보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주 주일 예배 시 2025년 패신자 작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작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사부 예배 후 각 장소에서 전도의 원리회로 모입니다. 전반기 학습 및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1층 사무실 또는 담당 교역자에게 해주세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단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신청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누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주보 내용 여러분 또 잘 살펴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시에 2025년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 저희들이 전도축제 할 때에 미리 저희들이 또 기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하는 시간이니까요.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정지훈 자매, 정영문 장로님, 이경희 비권사님의 따님이고요.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한시 우리 본당 본관 3층 여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는 없는데요. 김주희 자매, 김혜일 집사님, 김은숙 A 집사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입니다. 오후 2시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지상현 집사님, 임난희 집사님 가정에 귀한 아들 출산했고요. 축하합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선희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에서 또 함께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도 계속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 있습니다. 이득재, 백인혜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한번 일어서 주시면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 부실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또 3일간의 부흥 집회를 가지게 하시고 또 말씀에 많은 은혜와 도전과 또 결단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주님 사랑하여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었던 하루하루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오는 그 인생의 고단함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믿음을 복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칭찬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시고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림의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믿음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장례를 인해서 슬픔을 당한 가정,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모든 환부를 깨끗하게 어루만져서 치료의 강선을 다하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삼아여 나온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말씀을 인하여서 예배를 인하여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길 원하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민.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시작을 해서 지난번에는 큰 개요를 함께 다루었고요.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엄청이나 많이 놀랐겠죠. 어쩌면 의심하고 또 놀랍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심은 불신이 아니고 그 초자연적 현상 앞에서 압도를 당했을 때 느끼는 그 위압감이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소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막 기도했는데 실제로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응답을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놀라움에 대한 이 반응들이 제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가 확실히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들로 그들과 함께 있으셨는데 3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함께 있었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라고 하는 이 40은 유대인에게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죠. 여러분 아마 이렇게 40 그러면은 뒤에 뭐 년이든지 일이든지 빼고 40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사건들이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있죠? 네, 맞아요. 40년 광야 생활이 있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기간이 있었고 또 어떤 시간들이 있을까요? 예, 맞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율법을 받았던 기간이 40일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또 40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숫자고 또 의미 있는 숫자들이죠. 또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던 또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예수님에게도 그러고 제자들에게도 그러고 공생의 3년만큼이나 중요한 기간이 이 4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에 하셨던 일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여러 그 따르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진정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과 또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보고는 없어요.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4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풀어주는 거예요?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관해서 모든 것이 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풀어주시면서요 45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이 40일 동안에 하셨겠죠.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또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확장과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흘러가야 될지에 대한 이 모든 플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신 내용들은 아마 공생의 3년 동안의 일만큼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데 같이 읽어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막 예수님이 이 얘기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볼 때는 이게 귀신인가 싶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들이 막힌 문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얘들아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니? 너희들이 만져보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구운 생선을 주시니까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죽었던 이가 살아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선친이 알코올 중독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간암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는데 위급한 상황 속에 응급실에 한번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그날 저녁에도 두 사람이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많이 각혈하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이제 선친도 막 위급하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의사가 이야기해서 제가 형제들에게 다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다 연락을 해서 이제 객지에서 오고 있는 중이기도 했고 또 먼저 오신 일도 있고 했습니다. 큰 형님하고 사촌 형님하고 먼저 도착하셔가지고 병원 저기 주차장에서 제가 이렇게 병실에 내다보니까 본고장에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서는 이미 장례가 옛날 시골에는 다 동네에서 장례를 치렀으니까요. 상여를 메고 매장을 했으니까 동네도 연락이 되어져가지고 그 담당 조가 있습니다. 이번에서 장례가 나면은 1조, 그 다음에 장례가 나면은 2쪽 조 이렇게 해가지고 조가 나눠져 있는데 동네 스님이 상려 준비를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례가 나면은 이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제가 그 응급실에서 아버지 옆에서 계속 밤새 지키면서 입술에 거저에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묻혀서 새로운 거저로 갈아드리고 해서 밤새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지키면서 언제 이 임종원을 하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 또 마음의 불안함이 있죠. 다음 날 퇴원하셨습니다. 다음 날 정말 멀쩡한 의사가 퇴원해야 된다라고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효자가 됐고요. 왜냐하면 죽을 사람 옆에 있다가 살아나서 효자가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장례 치르려고 그러다가 사람이 살아서 오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그냥 죽을 뻔하다 한 사람이 살아 돌아와도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요. 죽었던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설레었겠습니다. 흥분되고 막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얘들아 기다려 이겁니다. 카운다운 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상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다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으로 뭘 받을 때까지요? 세례를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4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24장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아주 마지막 명령, 당부를 누가복음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이 입혀질 때까지요? 예,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 성령 세례가 성령의 임재가 갖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무엇을 덧입는 거예요? 예,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이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감옥에 넘겨줄 이들일 것이다. 임금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자식이 아비를, 아비가 자식을 내어주고 부모가 형제를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순교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이 쉽던가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예,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어떤 더 높은 권위의 자리에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자리에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한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할 때 뭐 말씀 은혜 받고 그런 분들이 있죠. 와, 내 재산 팔아서 하나님 교회에다가 헌금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있습니까?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설교하면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뚝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던데 그런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막 흥분된 상태에서 헌금하고 선교사 이렇게 결단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이 얼음같이 냉철하게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결단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된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목숨 버려도 아깝잖아요. 왜? 아깝잖아요. 그러나 때가 아닌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야 그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일 봉사하는 일들이 쉽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조차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고 나서야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야 여러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요.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가운데에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죠. 성령 세례를 다룰 때에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물 세례가 있습니다. 맞죠? 물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냐 그러면은 자, 지금 이 누가의 진술 속에 1세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는 제일 먼저 누가 받는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는 세례가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이 제자들이 받았던 첫 번째의 성령의 세례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40일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월절부터 그들이 칠칠절을 지킵니다. 초실절부터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맥추절까지 칠칠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칠칠절이 49절이니까 칠칠절을 지킨 그 다음 날이 몇째 날이에요?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무슨 절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매일매일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루 예배하고 또 하루 예배하고 이제 50일째가 되어지면은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순절을 지켰냐 그러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순절 날에는 하루하루 예배했던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주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오순절날 기다려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에 임한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그 믿음이 확정되고 확인되어지고 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성령 세례일까요? 모르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 세례는, 따라합니다. 상황성이 있다. 예, 상황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죠. 물세례는. 물세례는 누가 줘요? 사람이 줍니다. 기도 교육자들이 주죠. 물세례는요. 그러면 누구의 결단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예, 그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는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가 상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물세례를 받을 때 아무나 임의적으로 물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물세례를 받는 세례 받는 가장 조건은 뭐냐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뭘 받는다고요?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 논산 훈련소 가면은 한 시즌마다 몇 명씩 세례 받을까요? 3천 명씩 세례 받습니다. 가면은 그 군인들이 3천 명씩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세례 받거든요. 그 3천 명이 전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초코파이 때문에 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여기서도 아마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받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세례받기 싫은데 엄마가 아빠가 세례받으라 그래가지고 세례받는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물세례는 그런 상황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주는 것이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수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건인데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임하시기로 결정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고요. 물세례를 받기로 결단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상황에 이끌려서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신실한 신앙 고백 없이도 물세례는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령세례는 수여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로 결정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후회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성령세례는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면 이 은혜는, 이 영향력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굴 준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재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보혜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니까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자, 그 다음에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예요. 그러니 성령의 임재가 없이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 땅의 공간의 시간의 제약을 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는 순간 공백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원래 보혜사였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죠.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요? 예,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뭐라고요? 영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은 성령께서는 영 자체이십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반지를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뭐 한다고요? 거하시며. 그 다음에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 어디예요? 속에. 속에 안에라고 하는 한자가 뭐예요? 안, 내 자잖아요. 내 자. 거주하다, 주거하다로 할 때 그 한자가 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자를 합쳐보면 뭐죠? 내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발. 네. 성령의 내주하심 들어보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기 안에가 아니고 누구 안에요? 여러분 각자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죠?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각자 안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줌, 성령의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낙심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버린 것 같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어요. 내가 멀리 멀리 갈 수 있어요. 이제는 교회 굿바이, 목사님들하고도 굿바이 하고 멀리 멀리 갔습니다. 근데 내가 멀리 멀리 가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멀리 멀리 가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좀 무례한 비유인 것 같을 수 있는데, 무례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온전천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아지의 줄을, 목줄을 어떤 사람들은 길게 늘어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강아지 목줄을 짧게 이렇게 잡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큰 개한테 한번 물릴 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가는 그 강아지를 보면은 멀리 돌아서 이렇게 달려가요. 그런데 이 목줄을 잡고 가는 주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길게 늘어뜨려진 줄을 잡고 가는 그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가 어떤 데로 가면은 무조건 끌어 당기는 게 아니라 주인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주인이 그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놓고 이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는 강아지나 짧게 이렇게 목줄을 하고 가는 강아지나 산책을 딱 마치고 나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주인의 집에 가 있어요. 주인의 집에. 목줄을 넓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온전천을 누빈 것처럼 다녔는데 도착해 보니까 주인의 집에 가 있고. 목줄을 짧게 잡힌 것 같지만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산책하고 가도 그가 주인의 집에 있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사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론바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멸망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은혜가 생각나게 하고 돌아갈 집이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 낙심하고 힘들었던 때에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TV를 지난주에 보는데 그 한블리 있잖아요. 그 이게 블랙박스 사고 영상 이게 보면서 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밤에 이 차가 운전하러 이렇게 가는데 이 운전자가 가다 갑자기 이렇게 탁 멈췄어요. 왜냐하니까 검은색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과 검정색 강아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지나가다 갑자기 보고 차를 탁 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호우 깜짝 놀랐다 그러고 이제 툭 갔습니다. 툭 가다가 뭔가 툭 부딪혔어요. 놀라서 딱 내려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치인 거예요. 그 한 주인이 두 마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가 골목길에서 사고가 난 건데 강아지 두 마리 다 목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그러면 크게 다친 거예요. 두 마리 다 검정색 푸들이었어요. 우리는 자유한 것처럼 내가 살아갈 때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늘 거주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은 제가 무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목줄을 걸어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안전한 지대에 우리를 두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뭐냐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뜻에 따라 살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은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되심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타이밍이 같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다를 수도 있어요. 물세례 안 받고도 성령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세례 받아야만 성령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세례의 되게 중요한 기준은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의 주되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나의 주되심, 예수의 나의 하나님 되심, 내 모든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여기에 공기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아 숨 쉬는데 불편해 웃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요? 숨 진짜 못 쉽니다. 숨 못 쉬는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스쿠버 다이빙을 배울 때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5m 그 수도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훈련할 때 강사가 미리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공기가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타이밍은 얘기 안 해줘요. 혼자 제가 막 이렇게 이거 하고 저거 연습하는데 갑자기 뭔가 숨이 안 쉬어집니다. 숨이 0.1mm도 안 빨아들여지는 겁니다. 뭐 하고 있어요? 강사가 뒤에 와가지고 공기통 이거 밸브를 잠궈버리는 겁니다.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지? 당황스러울 때 조금 있다가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공기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공기가 있다는 걸 아는 이유는 숨을 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누구 이름입니까? 주여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춥니까? 주님 때문에 멈춥니다. 여러분 이를 계획할 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 빼버리고 나도 내 삶에 그냥 사라지더라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순간 나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 위기감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정말 놀라운 고백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이 땅의 임재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성자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한 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가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성전을 찾잖아요. 지성소가 어디인가? 어디 가면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없어요. 왜 없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성령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 그러면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열심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내주는요, 성령 세례는 능력입니다. 처음부터 성령 임재하실 때는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내주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성령의 내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세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은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새끼 밥을 위해서 능력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증인으로 능력 주신 것을 알아서 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가죄로 죽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다녀 삼아를 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나의 새끼밥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내 모든 생애 가운데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마이곤 스탠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일상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영이 가하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보시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난 것처럼 주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을 때에도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초소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끼밥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성도들이 가는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세례를 인해서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오늘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